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잠재적인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금 시작할 준비가 됐느냐, 북한이 시작할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라면서 만약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행 중인 압박 작전을 계속하고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 수장으로서 나의 임무는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반드시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국내선 여객기가 어제 산악지대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65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테헤란 공항을 이륙해 이스파한주 야수주 지역으로 향하던 아스만 항공 소속 여객기는 비행 1시간여 만에 남부 산악지역인 대나산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59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65명 전원이 숨졌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요원들이 현장에 파견됐지만 짙은 안개와 바람, 폭설 등으로 헬기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기상 악화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아프린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날조된 것이라며 터키군은 군사작전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가 자신들의 점령지역에서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인민수비대와 시리아 내전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 등은 터키군이 아프린 지역에서 화학무기 추정물질을 사용해 민간인 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터키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아프린 지역에서 민간인 보호와 군사활동 자제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이스라엘 정권이 이스라엘의 목에 공포의 올가미를 씌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란의 대리국가들이 아닌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해 격추된 이란의 드론이라면서 드론 부품을 손에 들고 흔들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이어 연설에 나선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네타냐후의 연설은 대응할 필요도 없는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이란은 중동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가 격추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불패 신화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키질라르시에서 어제 무장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괴한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 신자들을 겨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염을 기른 남성이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며 교회로 난입해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총과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범행 현장 주변에서 사살됐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순위파 이슬람 무장조직 IS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야권의 충돌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디브 국회 사무부총장은 어제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비상사태를 15일 더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비어의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위해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각 나라들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사망을 미국 탓으로 돌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를 위해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방송된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틸러슨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외교 수장으로서 자신의 일은 미국이 계속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북한에게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자신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첫 대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2일 미북 대화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미북 대화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급해질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 압박으로 나오든 군사적 선택을 하든 모략 소동에 열을 올리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처할 다양한 방안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북한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말 그대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방침에 북한이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북 관여에 관한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북한의 대화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북한과 두세 개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그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은 통상 뉴욕 채널로 알려진 뉴욕의 유엔 북한 대표부 측과 일상적인 메시지를 두고받고 있는데요.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동안 끊겼던 이 채널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로 미뤄볼 때 북한은 아직 대화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가타부터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의도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적잖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스 모드로 전 동독 총리가 최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영 노동신문에 최근 실린 개인 논평을 보면 자신들은 가질 것을 다 가졌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대화 국면에 앞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최근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이 미북 간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최근 밝힌 대북 관여는 대화와 협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지만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적이며 북한이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은 협상의 필요 조건인 셈입니다.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선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재 완화나 해제 또는 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 당근을 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커다란 채찍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탐색적 대화에 응한다 해도 아무런 대가도 없는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까요?
예, 미북 간 탐색적 대화가 열리면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북 협상에 관한 미국의 원칙과 북한의 요구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양측이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오히려 외교적 경제적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은 외면한 채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진전도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공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각 나라들에게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대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확실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pressure the Kim regime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ensure that this cruel dictatorship cannot threaten the world.
맥메스터 보좌관은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전 세계 비확산 체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잔혹한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여러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연합한 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y of us can be proud of the successes we've had in uniting behin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day.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화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나라들에게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Nations that evade full enforcement and fail to take these steps are acting irresponsibly. Now is the time to do more.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회피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한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무장한 북한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미국 텍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대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And last week at the Olympics as we cheered on Team USA, we also stood strong with our allies. And we made it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bring maximum pressure to bear on the
지난주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동맹들과 굳건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공은 북한에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남북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로 이어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 대화가 미북 간 탐색적 대화, 나아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여지를 두고 뭔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그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도 북미 간의 대화 특히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이 정상회담을 그냥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서로 그 입장을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하리라고 봐요.
한국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고려대 남성욱 교수도 한국 정부가 북한과 직통전화로 미국과의 예비접촉에 나서도록 설득할 것이고 미국 측에도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에 특사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는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를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쪽에서도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서 우리 측의 의중과 우리 측의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김정은의 속마음과 김정은의 어떤 메시지를 직접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특사는 정상회담 여부와 상관없이 보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는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을 것을, 북한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때 한미 간에 그런 신뢰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김정은에게 전달될 때 김정은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산을 넘어야만 정상회담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교수도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측이 지금 입장이 평행선인데 북한은 자신들이 핵 군축 협상을 하기를 원하지 비핵화 협상을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미국은 비핵화 협상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다. 뭐 당장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진행된다고 한들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정상회담이 가능한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고 북측이 취해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이미 북한에게 갔다라고 보여지고 펜스 부통령 귀국 이후에 미국에서도 탐색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건 결국 미국도 상당히 지금 문턱을 낮춘 거죠.
조 박사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이 한계에 직면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지만 탐색적 대화에는 안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 국면의 피로감은 사실은 최대한 지금 커진 상황이거든요. 북한도 제재와 압박 국면에 무한정 지금 견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을 하면서 북한에게 탐색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논리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비핵화가 체제 보장이 되는 그다음에 김정은 정부의 생존이 되는 게 핵을 가진 것이 아니고 비핵화를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북 간 탐색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도 대화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적 대화는 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건 김정은이 결단을 하고 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수용해야 그게 가능하겠죠.
전문가들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성사되려면 미국과 한국이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억류됐다 풀려나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사망을 미국 탓으로 돌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에 북한은 원비어를 부당하게 수감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원비어가 생명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일주일도 못돼 급사한 데 대한 대답은 현 미 행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원비어 사망 사건을 또 꺼내서 북한과 억지로 연관시켜서 반공화국 모략 행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인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KB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선동적인 수사와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있는 나머지 3명의 미국인들이 최대한 빨리 귀환하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는 지난 11일 방송된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참석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실제로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미국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추려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이 밝혔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16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민간인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데이비드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북한의 위협을 미국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I think the NPR does address that. And in fact, one of the key tenets of the NPR is that the United States must have a tailored deterrent strategy.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다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모든 국가들이 다르고 미국이나 친구들, 동맹국들에 가해지는 위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threats posed by others to the United States, to friends and allies are different. And so our deterrent strategy
이어 특정 국가나 정권, 당사자를 억제하는 데 충분한 것이 다른 것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억제 정책은 이런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반응이 있었고 대체로 호의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Yes, the response has generally been favorable. I think our allies by and large understand the reason.
이어 동맹국들은 이번 보고서가 왜 지금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동맹국들은 전략적 환경과 부상하는 핵 위협을 보고 미국과 같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다른 국가들의 핵 개발 진전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역량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some capability clearly to monitor developments in terms of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clearly.
이어 이런 핵 개발이 미국이 우려를 갖게 하고 이번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결말로 이어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직전 보고서가 발표된 2010년과 2018년 사이의 핵 위협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mean by that is that over the years, certainly over the past decade, Russia, China, North Korea, others have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국가들이 핵무기 크기와 보유 대수를 계속해 늘려왔고 미국은 이를 줄이는 데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비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핵태세 보고서에 소개된 저강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목적도 소개했습니다.
Number one, they are designed to reinforce our deterrence of Russia, China, and others. But secondarily,
우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어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동맹국들에 대한 보장이 핵태세에 있어 근본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적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목적과 관련해 핵무기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무기를 갖추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억제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라첸버그 부차관은 미국은 필수적인 국익이 위험에 빠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Now what constitutes an extreme circumstance? The NPR leaves that deliberately ambiguous because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정의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남겨놨다며 이는 미국이 언제 핵무기를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을지 대놓고 말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적이나 다른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는 공격에 따른 영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에 따른 영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최선의 대응책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 policy remain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determine based on the effect of any attack.
아울러 미국의 대응은 재래식 무기나 비대칭 형태,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미국의 핵 대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 대응으로 이어질 극단적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민간인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핵 대응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하며 이런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무부 구조 개편 작업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시행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지난 14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국무부 구조 개편 작업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 정책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마키 의원은 우선 대북정책 이행과 해당 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대 대북 압박과 관여에는 상당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서 국무부 예산은 29%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정책을 담당할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거나 아예 폐지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업무 담당 부서인 제재정책 조정관실이 없어지고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특사직을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김정은에게 북한의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의도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또 국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전략을 담당할 인력을 늘리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서와 경제 담당 부서에 북한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인력 확충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교육문화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행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제재 이행과 역량 강화 훈련과 같은 실무급 외교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틸러슨 장관이 다음 달 9일 이전에 이에 대한 질의에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는 국내외 인력 규모를 외무직과 행정직으로 나눠 파악해달라며 그들의 직책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언제 임명할지 혹은 현재처럼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이 이 자리를 계속 겸임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의 임명 시기와 현재 공석인 북한 관련 직책을 채우는 게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대북 제재 이행에 어떤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이 자원이 대북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무부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역량 강화에 어떤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국무부 관리들이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국의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파트너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렸다는 의혹이 유엔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제재 문제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북한이 등장했습니다. 예멘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액체형 이원 추진체가 더 큰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은 미사일을 반으로 쪼개 크기가 커진 연료 탱크와 길어진 파이프, 밸브를 추가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는 북한이 화성 7형 그리고 화성 9형을 변형하면서 택한 방식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에도 시리아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런 역량을 갖췄지만 전문가 패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거한 액체 이원 추진체의 잔여물의 크기를 분석해 후티 반군이 시리아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해 7월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 지역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예멘 전문가 패널은 해당 미사일의 잔여물을 수거해 조사를 벌였고 이 미사일이 무게를 줄여 사거리를 약간 높인 스커드C 혹은 화성 6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앞서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후티 반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목록에 화성 6형과 모양이 같은 스커드C 미사일 등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은 지난 2015년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이 북한제 스커드C 혹은 화성 6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2016년 10월 이후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없었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술력이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6형이 발사됐다고 확인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화성 6형의 액체 이원 추진체 외에도 탄두의 무게를 줄이는 등의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화성 6형의 사거리는 당초 550에서 600km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7월 발사 때는 668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예멘 보고서에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은 이 기관총들이 이란에서 왔으며 이를 이란에 공급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이들 무기가 예멘으로 유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예멘 서부 아덴만에서도 같은 종류의 기관총이 적발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다국적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사령부는 2016년 3월 다량의 무기가 실린 낚싯배에서 북한의 73식 기관총 6정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73식 기관총이 예멘의 후티 반군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에이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비핵화에 달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와 미북 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에 보내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할 정도로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권 조성을 거론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거 1차, 2차 정상회담과 달리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긴장되고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일단 1, 2차 정상회담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북한이 처음으로 요청한 최초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북핵 위기,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을 했고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우회적인 출구로 선택을 했고
실제로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1차 남북정상회담은 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이 동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2차 정상회담도 핵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담은 2.13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 2차 정상회담 때와는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4차례 핵실험과 6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이어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단추를 쥐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경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압박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핵화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의제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 비핵화 약속이나 진전 또는 행동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핵활동을 동결하거나 핵과 미사일을 더 생산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제스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는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하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10일에도 아태평화위원회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은 가졌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다. 이미 선언했으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무슨 뭐 중단하겠다, 폐기하겠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탐색적 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복원됐으니 이를 미북 대화로 연결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춰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병행 개선하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 특사를 면담한 것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용의를 밝힌 점입니다. 앞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자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펜스 부통령은 10일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힌 데 이어 19일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오셨다가 아주 냉랭하게 북한 대표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돌아가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죠. 뭐 대화할 수 있다. 탐색돼서 가능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수는 딱 하나. 그 청와대에서 2시간 40분 동안 김영남 일행과 문 대통령 간에 사실 오찬이 있었던 게 변수거든요.
중동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10일 북한과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 북한과 예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당분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측 통두는 미북 간 탐색적 대화가 4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3월 18일로 끝나면 올림픽 때문에 연기됐던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4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군사훈련 시기와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엿보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시청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 엄격한 통제를 받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모습을 많은 언론이 보도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가 역설적으로 더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눈과 얼음판 위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생생한 모습은 다양한 전파를 타고 전세계 안방에 전달됩니다. 텔레비전뿐 아니라 휴대폰, 북한에서 판형 컴퓨터로 불리는 태블릿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경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림픽 중계의 사각지대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텍의 윌리엄 마틴 대표는 홈페이지에 조선중앙방송을 모니터한 결과 올림픽은 방송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소식통들 역시 조선중앙방송은 한국을 방문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고위 대표단의 성과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뿐 개회식이나 경기를 전혀 방송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개회식 등 경기 관련해 사진과 정지된 화면을 간간히 올렸을 뿐 올림픽 경기 영상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은 이런 모습이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입니다.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경제 강대국인데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그런 주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죠. 저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북한의 선전을 의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확실하게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안 한 거죠.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이런 북한의 방송 실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올림픽 경기가 중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원래 그런 사회였고 크게 북한 선수단이 이기지 않고서는 국제경기들도 잘 중계를 안 해줬거든요.
북한은 과거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를 종종 녹화로 중계했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좋았던 지난 2002년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 축구대회를 녹화로 중계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림픽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고 말해 평창올림픽을 주민들에게 중계할 가능성도 제기됐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창올림픽과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자신의 비용진 노선이 주민들에게 실패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속만 많이 해줬죠. 이게 비용진 노선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런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대한민국과의 비교가 되면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란할 수도 있죠.
게다가 지난 2002년의 월드컵 축구 녹화 방송이 정권에 도움을 주기보다 사상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학습 효과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스칼라트 총장은 북한이 한국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모두 삭제한 채 북한 주민들의 경기 모습을 앞으로 녹화 편집해 방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모습도 날이 갈수록 언론에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와 응원단이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하는 모습, 철저한 감시로 자유롭게 이동조차 못하는 모습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은 지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로봇에 비유하며 유엔과 미국 국무부가 과거에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지일 사무총장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통제받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조직사회고 통제사회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죠. 이번 평창올림픽에도 북한 응원단들이나 선수단들이 외부와의 대화의 통제를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하고 이러한 현상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이 들어오고서입니다. 특히는 전화나 인터넷 이런 네트워크 수단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구전문화 즉 입과 입으로 뉴스가 전해지는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요. 때문에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만 있어도 북한 사회는 금방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는 하지만 국제사회의 모든 북한 인민과 언론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발언했던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 부장은 공화국 헌법 67조의 근거에 북한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오히려 주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김정은 정권의 민낯이 역설적으로 더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 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다른 표적, 즉 이 나라의 카톨릭 지도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카톨릭 지도자들은 마두로 정부의 부패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정부의 비판적인 신부들을 조사하도록 촉구하고 이들은 작년 11월 통과된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통과시킨 국가헌법회의는 거의 전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만 구성돼 합법성이 결여된 기구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평화공존과 관용을 위한 증오금지법은 방송과 사회 연결망을 통해 소위 증오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최고 2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단체의 가입자는 추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인권이라는 단체는 이 법이 민주사회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강력한 협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을 베네수엘라 종교 지도자들을 단속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마두로의 최근 조치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두로는 산펠리페의 유고 바사베 주교와 바퀴시메토의 안토니오 로페츠 카스티오 주교를 포함한 카톨릭 사제들을 악마의 제의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는 또 베네수엘라의 카톨릭 교회를 독소와 증오, 악용 비방으로 가득 찬 악마의 소굴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 주교들은 이 나라의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비판을 가했습니다. 최근 마두로가 4월에 반드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서둘러 발표한 점도 주교들은 규탄했습니다. 유엔의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이른바 증오금지법 아래에서 굶주림과 부패를 고발한 두 카톨릭 주교를 범죄 혐의로 수사하려는 마두로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폭력적이고 탄압적이며 부패하고 파산한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계속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평화를 기원하고 희망을 제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함으로써 이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의 기본 인권과 복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잔인한 독재자의 면전에서 싸우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강력히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헤일리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